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근두근 온종일 올양세 혜택도 즐거움도 올양세 Everyday 가고 싶어 올양세 올양으로 고고 올양으로 고고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양세일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볼리 K 시청자 여러분,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크크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용입니다.
조효정입니다.
네, 서로정입니다.
와! 억텐 한번 가고요. 네. 자, 어느새 또 2023년의 12월이 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K리그가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뭐 이미 시상식까지 다 하긴 했지만, 승강 플레이오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2차전이. 거의 지금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일종의 스톱리그로 돌입을 하는 오늘 방송이 되겠고요. 자, 뭐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변황 토크.
저는 거의 휴가가 계속 있어서 푹 쉬었습니다.
아, 좋은 회사네요. 휴가를 계속 주고.
휴가를 이제 저희도 시즌 끝나고 선수들이 쉬는 것처럼, 저도 시즌이 끝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동안 밀린 휴가들을 네. 좀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차가 며칠이죠?
전체 연차요?
네, 15일인가?
네, 총 15일.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아직도 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이제 2월까지 써야 되죠.
네, 이걸 이제 이번 다음 주 뭐 이렇게 계속 나눠서 쓸 예정입니다. 전지훈련 시작하기 전에.
대유도 남아 있습니까?
이게 연차를 쓰니까 대유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주말에는 일을 하니까.
대유를 먼저 쓰세요. 연차는 남으면 돈을 주니까. 원래 다 줘요.
네, 근데 뭐.
근데 보통은 어차피 뭐. 네. 보통은 요즘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어떻게든 일하고서는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 서종 기자는 연차가 있습니까?
저는 프리랜서의 연차. 어디 휴가를 가도 전화 올려가지고 뭐 이게 원고 청탁이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그냥 바로 노트북 펴야 됩니다.
아,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로서의
4대 보험을 100% 본인이 내고 있는.
네. 네. 4대 보험 하니까 또 열받네. 2주 전에 통지서 왔더라고요. 네. 그 연금하고 의료보험하고 네. 올린다고 네. 통보하는
아, 인상 인상
내년에 둘이 합쳐서 12만 원 더 내야 됩니다.
와,
미치겠어.
그래서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아, 그냥 취업을 할까 지금이라도 할까.
야, 여러분들의
너무 많아요.
연말은 어떠신지 지금 보니까 연봉이 연만큼 안 오르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 뭐 보험료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빡빡합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 참
물가 엄청납니다 지금.
네,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이사 가려고 회사 임대료 아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고 전세로 가려고 했더니 전세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 제발 깨져라.
왜?
왜 보니까 그 정보를 살짝 어디로 가시려고 네. 하는 정보를 알려줬는데 주차가 거의 불가능하시더라고요. 주차라는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는
불가능으로. 까지는 아니고 한 대만 되는 곳이죠.
한 대는 이제 사장님이 차를 대셔야 되니까.
아, 안 가도 다니죠. 그러면 가까우니까. 그 저기 뭐 홍대 그 유명 삼거리 그쪽 언저리에 네. 굉장히 번잡한 늘 취객이 있는 그 골목인데.
상상 따당.
그게 뭐예요? 아하 네. 상상마당 그쪽 쪽 거리가 있지만 네. anyway 사실 너무 시끄럽고 좀 아, 취객이 많아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좀. 옮겨서 좀 근사한 녹음실도 좀 꾸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참. 자, 저의 근황은 제 기억이 나지 않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현대 우승 이미 확정이 됐고요. 자, 현대가 더비 전북을 잡고 리그 2연패 자축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K리그1 최종 네.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2일에는 파이널 B 6팀 그리고 3일에는 파이널 A 6팀이 경기를 가졌는데 3일에 이제 울산이 이제 홈으로 전북현대를 불러들여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반 32분에 서령우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1-0 승리를 거뒀고요. 근데 이제 서령우 선수가 이제 옆에서 방금 보여주신 그 세레머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축구공을 들어올리면서 우승컵 세레머니를 미리 선보였는데 이게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약속대로 한 게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즉흥적으로.
네, 아니 원래 이거 계획이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다 와서 모든 선수들이 함께 이걸 세레머니를 즐기려고 했는데 이 세레머니를 논의하는 시간에 서령우 선수가 자기는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가 넣을 줄 모르고 자세히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참시 생각만 했겠죠.
그렇죠. 촬영도 왔다 그러고.
저는 전참시 네. 촬영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세레머니를 이제 선수들만 선발 선수들만 이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레머니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추후에 서령우 선수가 계획대로 된 거 아니었다라고 밝히기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형들이 얘기할 땐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도 서령우가 하니까 뭐든
멋있더라.
멋있더라. 네.
서령우 선수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많을만 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아, 마성의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요즘 트렌드에 좀 인기가 많은 외모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저희 중에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 누굽니까?
야, 형이라고 할게요.
네. 저 동의합니다.
그게 알아.
네, 아무튼 울산 우승 축하드리고요.
2연속 재패가 K리그 통산 네 번째? 네. 네.
아, 그거밖에 안 되는군요. 네. 네.
1화 천마 성남 1화가 한번 3연패를 했고 수원 삼성이
네, 그렇죠.
예, 아, 예, 옛날이요. 그렇죠. 98년, 99년 2연패 했고 그리고 전북현대가 5연패 포함해서 여러 번 했었고
경기 끝나고 우승 세레머니를 했는데 좀 이렇게 구단주라던가 이렇게 총회분들이 딱 빠져주셔서 가지고 선수들끼리 딱 하는 걸 보고 팬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센스, 있다.
네, 센스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조 몽 주니어 형님 예, 그렇죠. 오셨더라고요.
아 나오진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드님이
그 경기 당일날 KTX를 타고 울산 그 통곡역에 내렸다라는 이제 정보들이 아.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도련님 오셨다 이러면서 뭐.
그렇죠.
네. 와서 이제 구단주로서 역할을 딱 해줬죠 이제
올해 선수들과 감독들만 지킬 수 있죠.
올해 완전히 이제 팀이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아 그러면 공식 직함이 뭔가요?
지금
부회장?
아니요.
회장?
아니요. 지금 그 사장.
아 축구단.
축구단.
축구단 의사장.
아 아니요 구단주죠. 축구단에서 구단주죠.
중공업.
네. 중공업. HD 그룹.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랑 비슷할 걸요.
아 그래요?
네.
아
정기선 구단주.
네. 어제 보니까는 저 부산 국제시장 가서 떡볶이 드시고 계시다.
아, 그 동정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그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무슨 팀 부단주고.
예, 저.
아, 재벌도 떡볶이를 뭐 이런 건가요?
다 끌려가셨더라고요. 아. 예, 재벌 3세 분들이 아. 다 저 소집령에 끌려가셔가지고 떡볶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부산에.
아, 부산에서.
그 힘으로 이긴 건가요? 응원의 힘으로? 네. 그 얘기는 뒤에 좀 해보기로 하고. 자, 다음은 3위 경쟁. 네, 뭐 광주. 또 전북, 인천 세 팀이 치열하게 경합을 했는데 인천은 뭐 졌고요. 전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에 졌고요. 광주가 한 골도 못 넣었지만 어쨌든 무승부 승점 1점 추가를 하면서 3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광주 FC ACL 아 2위를 빼먹었네. 처음 나가서 좀 어색했나? 네.
근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저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니까.
네. 아 투가 될 수도 있어서?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네요. 자 어쨌든 만약에 ACL 2를 나갔더라도 엄청난 성과죠. 승격하자마자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던.
그리고 ACL 엘리트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또
하지만 전날도 경기가 끝나고 아시아로 가는 게 확정되는 순간에도 이정현 감독은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막판까지 화를 내고 있다가 제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계속 봤는데 인터뷰를 좀 길게 했어요. 다른 팀 전북 대 울산 경기가 홍정호 선수가 다치는 바람에 좀 시간이 지연돼서 그래서 길게 하다가 이제 인터뷰 중에 이제 전북 울산 경기가 끝나고 이제 최종적으로 ACL 네. 엘리트 가는 게 확정되고 나니까
급방
그때 이제 빵끝 급방끝을 하시면서
앵그리 정에서 그렇죠. 웃게 하는 ACL 2 진출 우승 상금이 얼마였지?
지금 600만 달러인가?
20억이었나?
원래 더 되는
120억이었던 것 같다.
네네네. 네. 네.
세 배로 올랐죠 지금의 네. 40억에서 네, 120억으로 올랐죠.
야, 엄청난 상금이 걸려 있는. 그런데 광주 시의회에서는 지원금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이거는 지금 내년도 네. K리그에 있는 시도민 구단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건데 동결만으로도 대부분 감지덕지다. 네.
그렇죠. 그리고 세금으로 어쨌든 네. 축구단을 운영하는 환경 자체가 사실 좀. 네, 그게 그러니까 권장할 만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어떻게든. 팬데믹의 여파가 이제 내년도 새 집행에서 좀 영향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광주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구단들이 현상 유지만 해줘도 너무 땡큐다라는 분위기더라고요.
ACL 엘리트 우승하면 약 160억이라고 후나 FC님께서
네, 1,000만 달러 막 이랬나
네, 200만 달러 정도 300만에서
아무튼 엄청난 액수고 네, 사실 그 돈이면 웬만한 팀 한 반년 운영비 아닙니까?
광주는 올해 예산보다 더 많죠.
그렇죠.
자, 그 한마디로 설명했는데. 네. 자, 아무튼 뭐 이정용 감독이 워낙 이번 시즌에 화제도 많이 뿌렸고 인기도 많았고 능력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팀에서 원한다는 썰도 그냥 있었지만 뭐 현재로서는 관련된 얘기는
아직
있나요?
없죠.
네, 없죠.
네, 네. 뭐 아직
본인도 욕심 나지 않을까? 내가 만든 팀으로
그렇죠. 아시아 무대 한 번.
그 전날도 이제 경기 전 인터뷰에서 뭐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벌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무대로 가야 되는 어떤 명분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했고 약간 뭐 진짜 이정용 감독이 어때 보면은 과거 최강희 감독이 전북에서 했던 것처럼 한 클럽의 어떤 운명을 바꾸는 감독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예, 그런 뭐 광주의 퍼거슨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갈 수도 있다는 점도 매력일 것 같고 내년에 어떤 아시아 무대로 가서 해보는 게 본인의 또 진정한 또 예, 능력을 한번 또 입증할 수 있는 그러면 더 많은 또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리그에서는 감독 한 명이 잘났다고 성과를 내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이제는. 네. 그 뭐 레스터시티 라니에리 감독 시절에 동화를 썼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가 좀 겹쳐서 아니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했지만 그때 다른 팀들도 부진하고 네. 뭐 겹치면서 그리고 레스터시티가 상대적으로 돈을 안 쓰는 약팀인 거지 레스터시티가 쓰는 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태국 재벌이 갖고 있던 팀이고 근데
킹파워 형님
네, K리그 특히 광주 올 시즌 이 기적입니다.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런 정말 감독의 역량으로 기존에 똑같은 선수들도 이정용을 만나서 바뀐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1.5부 리거들이 네. 이정용 감독 아래에서는 진짜 1부 리거 최상위권 그렇죠. 팀 뭐 이준민 선수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도 가고
네. 베스트11 선정되고
그렇죠. 2년 연속 시상식 공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네. 그 옆에서 이제 더콰이어시
네. 더콰이어는 어떤 레벨이에요? 어느 레벨이에요?
현재 몰라가지고. 힙합씬에서는 가장 대부격인
탑5 안에
아티스트예요? 아니면 프로듀서예요?
그
다 하죠.
네. 다 유명하죠.
덕화. 우리 덕화.
아무튼 뭐 그런 성과들을 내서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어쨌든 또 마지막까지 전북 인천하고 경쟁을 해서 3위 경쟁 이겼다는 것도 이제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구는
네.
이근호 선수의 은퇴식을 아주 승리로써 그렇죠. 화려하게 파이널 라운드에서의 첫 승을 저 중요한
저 이건 못 봤는데 경기도 잘했나요?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이 들어갔던데.
에드가의 뚝배기 두 방. 네. 네, 홍드가.
아니 아니 이근호 선수가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60분 가량을 뛰었는데 네. 뭐 유슈팅도 기록하고 네.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약간 예우도 조금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러니까 그거 예우하고 그 주간 베스트 11을 그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격진을 뽑을 사람이 없었나?
뭐 그래서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네. 라운드 전체적으로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 파이널 B도 두 경기가 다 0대0 무승부였으니까
그렇죠. 광주 포항도 무승부였고 전북 울산도 서령호 선수가 골을 넣었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제 광주는 ACL 엘리트로 나가게 됐지만 전북은 이번에 10년 만에 무관이었는데 또 한번 이번엔 15년 만에
아로파라고 하던데
네, 리그 3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이제 아시아 유로파 아로파라고 불리는 네. ACL2로 나가게 됐어.
아 김종현님과 ABC님께서 이근호 베스트 11 들어갈 만큼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못 보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 사람 것이냐. 뭉치시군요. 나라 그 노래 하신 건가요? 아
그거 에반게리온에 나오던 그 효과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나 그 나라 캐시 종종 보다가 이번에. 이스타TV에서 축구 나락쇼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채널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재밌게 잘했더라고. 네. 주원이가 진행 잘하더라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전북 아무튼 15년 만에 3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4위 기록을 했고 이게 제도가 안 바뀌었다면은 챔피언스 리그 나갈 수도 있었던 순위이긴 하네요.
플레이오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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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즌부터 참가팀 수가 줄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전북에게는 아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올해 챔피언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은 그렇죠. 이제 다음 시즌 ACL 2 또 출전권을 받기 때문에
아 2죠 2?
예. 예?
엘리트
엘리트
네, 2 아니고 2 아니고 아, 엘리트 네.
둘 다 2랑 2라서 헷갈리네요.
아 2하고 2로 하겠습니다. 네. 네. 디펜딩 챔피언이 되면 되니까 네. 뭐 동남아 원정에서 고전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ACL 시즌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춘추제인데 대륙대회는 추춘제이기 때문에 이게 규정을 좀 많이 유럽이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은 중간에 교체할 수 있는 선수 숫자가 좀 제한적인데 아시아는 많이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네. 과거에는 우리가 그거를 역으로 잘 이용을 했죠. 왜냐면은 중동 리그라든가 호주 A리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토너먼트로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앞에 오프시즌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경기력 유지 차원에서 조금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K리그가 잘 이용하면 K리그는 한참 시즌 중이기 때문에 팀 경기력이나 조직력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당장 2월에 시작되는 토너먼트 때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이제는
그렇죠 이제 네. 시즌 오프 상태에서 새로운 선수를 발맞추고 이런 단계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일찍 시작해야
저는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도 지금 일본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추춘제 논의하고 있고
지금 오피셜은 아닙니다 아직
아직 결정 안 났지만은 J리그하고 이제 일본 축구협회가 투표를 합니다. 네. 예, J리그 구단들 수 저기 원투 구단들 다 합쳐가지고 투표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불가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지만은 저는 결국은 1년 2년 우리가 아시아 대회 이 대회에서 부진이 시작되면은 결국은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추춘제의 문제들을 좀 덮어갈 것인가가 네. 이제 관건이지.
성실한 청년님께서 얼어 죽어요. 아니, 뭐 근데 그럴 수 있지만
뭐 12월 초까지도 이미 축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지난 시즌에 K리그 같은 경우 2월 중순에 개막을 했었잖아요.
지금 그 조규성 선수하고 이한범 선수가 뛰고 있는 덴마크 리그는 지난 주말 끝으로 이제 두 달 가량의 이제 겨울 휴식기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결국 축구를 하게 해야 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면 정기 리그 후기 리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만약에 두 달 쉰다고 하면 아니면 그렇게 쉬고 그 사이에 뭐 컵대회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아시아라는 대륙에 속해 있고 아시아 대륙 최고 권위 대회가 추춘제로 가는 상황에서 별도로 가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함보다는 불리함이 많을 수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월드컵도 여름에 열리고 예, 뭐 좀 지난 대회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열리니까 좀 하지 않았지만 워낙 더운 곳에서 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의 움직임 늘 일본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발 빠른 것 같아요. 늘 논의도 오래 해왔고
일본이 우리는 항상 그거잖아요. 일본이 리트머스 종이를 들이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도 빠르게 패스트 팔로우를 한다.
뭐 그것도 뭐 전략인데 네. 일단 우리는 확실히 좀 일본보다 더 춥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일본도 보니까 그 동북부 지역 눈 엄청 내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는 지금 완전히 다 반대하는 구단들은 다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거기에 구단들이 절대적 숫자가 좀 적어요.
네, 아니, 아니면 겨울에는 북에 있는 팀들은 원정 경기 위주로 하면 안 되나?
그렇죠. 밑에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네. 오키나와 가가지고 중립 경기를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포스포츠는 또 홈팬들을 멀리할 수는 없으니까 휴식기와 그런 일정을 좀 절묘하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삿포로는 동구장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동구장 있으면 동구장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야구 휴식기 기간에는 일본이 저 경기장들을 쓸 수도 있으니까 저쪽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군대에서 축구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뛰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뛸 수 있어요 눈 쌓여가지고 공이 안 올라가지 않는 그렇죠. 이상 근데 보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쨌든 팬들이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지금도 축구장은 엄청 춥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장은 평소 날씨보다 밖의 날씨보다 훨씬 더 춥기 때문에 축구장 안에서 축구를 보다 보면
뭐 극단적으로 러시아도 추춘제를 합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거기는 아 물론 뭐 위도상으로는 뭐
아, 걔네들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유불리를 우리가 잘 따져가면서 이거에 대한 방향을 해야 되지만 저는 결국은 한 2, 3년 안에 저거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도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꼬알라 사이다님께서 아 콜라군요. 꼬알라 사이다님께서 추춘제 진심인 J리그 눈 내리는 지역팀에 868억 지원금 논의 중이라는 스포츠 경향 기사 제목을 읽어오셨네요. 868억이면 한 10팀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네,
868억치 핫팩을?
경쟁 히터를 들어준다 보다.
네, 김정현님께서 의자에 엉뜨만 넣어줘도 좀 볼만하다고. 해설위원들 얼어 죽을 듯. 춥긴 춥습니다. 예, 네, 정말 추운데 입만 살아있으면 돼요. 입만 살아있으면 뭐 중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죽을 맛이죠.
그렇죠. 손가락이 너무 춥습니다. 손을 꺼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소식 수원의 사상 첫
제가 잠시
강등입니다. 이거는 저희 조효정 기자 보호 차원에서 잠시 한 20분 쉬고 오십시오.
네, 제가 잠깐
쉬고 오십시오. 아니, 쉬고 앞에 거 하고.
아니, 이미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으니까. 네.
네. 수원 얘기만 할 때 그냥 뭐.
앞에도 네. 수원 얘기입니다. 네.
자, 일단, 네. 네. 수원이 강등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원이 잔류까지는 아니고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스스로 그걸 지키지 못했고요.
네, 잔류할 수 있는 네. 일종의 패자 부활전의 희망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희망이 연장되는 고문이었다. 네, 최종적으로는 결국 다이렉트 강등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홈에서 수원은 1995년 창단 이후 28년 만에 94년 이후 95년이구나 20년 만에 K리그 2로 가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 수원이라는 도시가 한때 뭐 축구 수도라는 또 자부심도 가졌던 도시인데.
아니요. 지금도 경기장에 네. 가면은 항상 브랜딩이 축구 수도죠. 네. 모든 게 그거에 관련된 표현들로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K리그1 마지막 날 이 도시에서 어떻게든 강등팀이 나오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네. 수원FC도 강등권에서 경기 홈 경기를 했고 삼성도 같은 강등권에 있는 강원을 홈으로 불러서 경기했는데 0대0으로 비겼고요. 좀 경기 자체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아쿠스틱 할 때 아쿠스틱 표정에서 좀 싸움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 강원 팬들에게 약간 도발하는 그 상황.
아니 그거 말고 아쿠스틱 왜 빼지?
그리고
왜 밀리치를 넣지?
교체 전략. 그렇죠.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상대 팀이었던 강원 FC 이날 이제 윤정환 감독이 전 경기에서 받은 경고로 인한 누적으로 출장하지 못해서 정경호 수석코치가 이끌었는데 정경호 수석코치가 딱 지적을 했죠. 이기는 게 간절했던 건 수원 삼성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때 보면은 교체 전략도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체되고 돼서 들어온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더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으니까. 네.
예. 경기권 네. 예.
냉정히 평가해서 이제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가 이전에 슈퍼매치나 수원 더비에서 좋은 결과를 냈지만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딱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더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 또 드러내고 말았죠. 그러면서 수원은 네. 강등이 됐습니다.
초보 감독도 아니고 감독 대행에게 네. 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기를 맡긴
선수 겸 감독 대행
시스템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다고 생각이 되고 뭐 영균 감독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한참 동안 영균 감독을 잡아줬는데 꽤 오랜 시간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감독 대행의 그 역할을 맡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였죠. 왜냐하면 염기훈 감독 대행은 저 직을 맡는 동시에 이제 선수 은퇴를 공식화 시켰고, 네네. 예, 저 경기가 이제 선수 염기훈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감독 대행으로서 팀이 추락하는. 입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맞았으니까 팀의 레전드로서 정말 비참했겠죠. 네.
근데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게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고 그런데 1군 1부 리그에서 제대로 된 은퇴식도 없이
그렇죠. 네. 내년에 예를 들어 시즌 개막하고
영웅으로 떠난 게 아니라 빌런으로 마무리가 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이 훌륭한 커리어에 또 수원 삼성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팀을 오래 시키는 선수가 없어졌잖아요. 막 좀 뜨내기 죄송합니다만 드나드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팀이 됐는데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네. 수원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였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근호 선수가 초창기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좀 어떤 팀이 친정 팀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많이 이적을 했는데 정말 대구에서 멋지게 또 은퇴를 시켜줬고. 근데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염기훈이라는 이런 레전드의 뭐 이게 염기훈 선수 염기훈이라는 인물의 끝은 아니지만 염기훈이라는 선수의 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처참한 마무리가 돼버려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네.
그런 상황을 또 초래한 네. 뭐 염기훈 감독 대행도 그 결정을 받아들였지만은 수원 삼성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알고도. 그걸 꺼냈다는 것도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죠. 네,
이병헌 감독을 시즌 중에 이제 경질을 하고 저는 어느 때 처음 느꼈냐면 그 김병수 감독이 오실 때 수화가 없이 왔어. 물론 중간에 한 명 있었지만 뭐 그분조차도 뭐 자격증 있거나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감독들이 왔어. 요즘은 특히나 전문화된 그런 시스템에서 네. 감독 혼자 와서 뭔가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라는 팀이 정말 역사가 짧거나 뭐 근본이 없는 팀도 아니고 근데 감독 하나 와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세력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전문화된 스태프들이 있어야지 뭔가 으쌰으쌰 할 수가 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점점 침몰하고 있었던 것을 모두가 다 보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 시일이 네. 지났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아실 거고 과연 어떤 부분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쪽으로 좀 오시죠.
네.
네. 아, 뭐 사실 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래도 저희 서종 기자의 어떤 취재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수원 삼성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뭐 최근 2, 3년 동안 축구를 보신 분들은 전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K리그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에게는 수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너무나도 충격적인 네. 그런 사건입니다.
리그 우승이 4번에다가 K리그에서 들어올린 또 뭐 FA컵, 네. 아시아 무대 이런 트로피들이 15개. 명가죠.
네.
명가고 강호고 그리고 팬덤 규모에서도 K리그에서 가장 또 돋보이는 팀이고 그런 팀이 강등이 됐는데 충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올게 왔다라는 분위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이스플릿이 익숙해진 상태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시그널은 이미 2019년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임생 감독 체제 때 계속 파이널 B로 떨어졌고 네. 8위, 8위를 했고 이제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면서 살짝 반등이 있었죠.
네.
저 시즌에 뭐 정상민 선수의 활약도 있었고 뭐 이기재 뭐 여러 좀 잘 되면서 한때는 이제 선두권까지도 치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제 시즌을 6위로 마감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파이널 A로 가면서 수원 살아나나 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박건하 감독도 중도 예. 뭐 그때도 결국 경질이었죠.
네.
예. 경질이었고 이병건 감독이 와가지고 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10위로 시즌을 마감하고 승강 플레이오프로 최초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 승강 플레이오프도 상당히 위험했지만 오영규 선수의 연장전에서 극적인 골로 살아남는 기적을 만들었죠. 근데 그 기적은 두 번은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승강 플레이오프란 기회도 없이 최하위로 다이렉트 강등이 됐습니다.
네, 강등이 올 것이었더라는 분위기였던 근거들, 뭐 최근 성적도 그렇고 감독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졌고 5년 동안 정식 감독만 무려 4명이었다 갔고 그리고 3년 연속 소년과장 에이스 역할을 해야 했던 상황도 그렇고 결코 수원 삼성이라는 명문 구단의 위상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노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에 사실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매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감독을 바꾸긴 했지만 그것 외에 뭐 투자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팀의 운영 방향이나 선수들을 이를테면은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팀 내부에 프로세스가 고장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가장 뭐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감독 교체 때인데
네.
이 감독 교체라는 게 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임생 감독, 박건하 감독, 이병근 감독, 지금 김병수 감독까지 오는 과정이 전부 다 팀이 위기이기 때문에 감독을 다 바꿨었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그 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을 되풀이하지 않게 어떤 학습 효과를 갖고 내려야 되는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정말 절묘하게도 그 타이밍마다 나오는 결정들이 다 자충수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9호만 앞서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리얼블루 사실 그 물론 좋은 그 페디그리를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또 매력적이고 팬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이 그 명성에 걸맞는 성적과 어떤 위상과 이런 게 유지가 됐을 때 그런 구호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구호만 살아있고 어떤 실체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게 너무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특히 올해의 네. 감독 교체들은 저는 아니 팀이 이렇게 위기에 몰렸는데 왜 이렇게 도박에 가까운 선택들을 계속 하는 거지? 저는 뭐 김병수 감독도 이렇게 옹호하지 않으려는 게 우리가 김병수 감독의 어떤 특징이나 스타일을 알잖아요. 이분은 절대 소방수 타입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네. 걸려야 되고
시간이 오래 소필요하고
자기화를 시켜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선수 네. 영입부터 뭐
본인의 과정. 스타일을 확고하고 네. 그거에 맞는 또 선수들을 원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 후보들 중에서 김병수 감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초반에 어려운 좀 뭐 두 경기만에 승리가 나오고 7월에 이제 뭐 울산 강원 상대 2연승 하면서 좀 살아나나 싶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5연패를 하면서 김병수 감독도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김병수 감독을 경질한 선택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 선택이
예. 그것도 우리 과정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머리 삭발한 날 뭐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건전한 조직이라면은 모든 게 그러니까 예. 소통도 그렇고 조짐도 그렇고 이게 예상 가능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감독은 되게... 해보겠다고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그쵸? 들어와서 받는 게 그만 나가라.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이 정말 뭐 눈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만남의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과정인데 구단 프런트하고 팀을 책임지는 감독하고 서로 소통이 없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질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웠는데 그 뒤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도 보면 사실상 명백한 어떤 플랜을 가진 상태에서 경질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후보군도 갖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염기훈 대행체제로 갈 거야 라고 확정을 딱 지어버렸어요. 네. 어떤 감독 후보하고도 접촉하지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원은 김병수 감독을 경질하는 동시에 뭐 여러 추측이 있죠. 시즌 중에 이미 두 차례 감독 교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감독을
누가 가겠어?
부분에 뭐 그런 뭐 우인난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혹은 뭐 염기훈 당시 이제 플랜 코치에 대한 뭐 구단 내부에서 바라본 어떤 시각도 존재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지도자 경력이 사실상 전무한 2부 리그에서 플레이 코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염기훈 카드를 꺼낸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미봉책으로 일관을 해왔던 그런 흐름들이 계속 그 이어지다가 심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염기훈 감독이 거절했어야 된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다른 사람도 후보가 있어서 그 중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영균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하는 게 자기도 팀을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인이 뭐 영웅심으로 이걸 잡았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인선 과정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선택한 인물도 감독 자리에도 안 맞는 면이 있지만 그 본인에게도 굉장히 무리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
궁지에 몰아서 해줘야 된다라고. 네. 뭐 해버린 거죠.
뭐 결국 본인에게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결과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그 결과가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감독들이 뒤집어쓰고 나가고 또 그 후임 감독도 약간 뭐 어떤 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임이 됐는데 또 뒤집어쓰고 나가고 지금 영기훈 감독 대행에까지도 그런 차례가 오면서 이 레전드 이 팀의 레전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존중이나 아주 멋지게 보내주는 그런 기회 없이
일회성으로 소비하고 그냥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팬들의 비판이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던 인물도 바뀌지 않고 뭐 하다못해 뭐 직위도 바뀌지 않았던 이 프런트 구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네.
프로세스 고장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현장과의 소통 네. 진솔한 어떤 대화 이런 게 결국은 뭐 감독 선임뿐만이 아니라 선수 선발 구조에서도 문제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올 시즌 이제 뮬리치. 물론 뮬리치는 뭐 누군가는 수원이 이 위기 상황에서 꺼내기에는 아쉬운 카드라고 하겠지만은 또 어떤 때는 또 성남에서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저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인데 당시에 이제 이병근 감독이 요청했던 1차 선수 뭐 올해 대구에서 또 건재함을 가시한 에드가 에드가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병 감독이 직접 유럽에 가서 검토하고 왔던 선수를 또 구단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건 역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무고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 나온 게 뮬리치 영입이었어요. 왜 뮬리치였을까라고 했을 때 뭐 여러 배경이 있지만은 저는 결국은 그 좀 급박해진 상황 그리고 성남FC도 당시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밀리치를 결국은 FA로 풀겠다라고 시장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수원이 덥석 물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검토하지 않았던 선수를 예, 구단에서 선택해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원래 있었던 선수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현장에서 사달라고 하는 선수를 사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스타일이라든가 어울리는 어떤 역할, 할 수 있는 퍼포먼스 그런 걸 이제 갖고 있는 선수여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서 밀리치도 수원에 와가지고 기여한 게 굉장히 적었고 최종전에서는 결정적인 상황 두 차례 날려먹으면서 예, 또 뭐 수원 팬들은 또 원망의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금병수 감독이 온 뒤로 선수단과 좀 벽이 많이 있었던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 그런 선임 그 전임 감독 경질과 후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뭐 프런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 것이고요.
저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모든 영역에서 네. 특히 선수단을 둘러싼 중요한 결정에서 반복될까라는 걸 주목을 했을 때 수원이 이제 다른 구단에 비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출신 프런트 요즘에는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라든가 네네네. 선수 지원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장의 경험이나 감각을 갖고 있는 프런트들이 각 구단에 보면 한두 명씩이 다 있는데 수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재한 상황. 네. 예, 물론 구단에서 오랜 경험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직원이 지금 역사적으로 단절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는. 현장의 어떤 감각이나 소통 부분이 자연스럽게 프로세스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네. 없다.
이게 이제 산업규모가 커지면서 유럽 축구도 그렇고요. 요즘은 야구도 그렇고 그 피치하고 데스크하고 현장하고 그 쉽게 얘기하면 뭐라 책상 물림들하고 요 사이에 통역가가 필요합니다. 번역가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스포츠 디렉터가 맡아서 하는 거죠. 현장 경험을 가진 그 선수 출신의 네. 행정가.
물론 뭐 테크니컬 디렉터가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역할이 이제 점점 더 모든 팀들의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게 중요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잘 그게 시스템상 굴러갈 때는 팀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네네. 예를 들어 지금 K리그 같은 경우에 봐도 인천이 그거를 굉장히 잘하면서 지금 계속 요 3년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수원은 이제 그런 존재가 거의 없. 지금 마지막으로 한 2010년대 초반 그 이후로 지금 10년 이상 선수 선발이나 감독 선발에서 그런 현장감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이 계속 이어졌다. 예,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 선임 과정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의 분위기라는 게 그 분명 있고 또 선수단에서 그 하는 얘기들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선발 없는 감독이 와서 서로 불협화음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이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걸 많은 팬들이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프런트 인적 개편을 좀 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모두 사임해라 이런 네. 요구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지금 뭐 사실 뭐 사임이 꼭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사실 정직원들 자르는 거는 불가능하죠.
뭐 다른 데로 네.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보직을 변경할 수 있지만 성과 문제를 갖고 다 직장에서 나가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프런트의 어떤 팬들이 프런트가 무능력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수원의 어떤 프런트 안에서의 그 구조 자체도 조금은 아쉬운 게 있는 게 더 잘하고 싶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동기부여를 못 주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팀의 성과에 따라서 그게 본인의 어떤 고과나 아니면 인사에 있어서의
승진.
예, 뭐 승진이나 이런 보상으로 오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수원은 팀장급들이 다 경력이 구단 내에서 십수년이 기본 10년이 넘는 그런 사람들인데 팀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사무국장,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성과를 내 가지고 사무국장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여기서 더 잘해가 단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원은 지금 사무국장이 없죠. 그리고 단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기획이나 삼성스포츠단 다른 곳에서 옵니다. 내부 승진이 안 돼요.
낙하산.
딱 한 명 있었죠. 내부 승진 되던 경우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단장의 내부 승진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경쟁 유도가 부재한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인력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거. 일 잘하면 승진시키고 연봉 많이 주고 PS 복 엄청 밀어주고 근데 정작 삼성 스포츠단은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그냥 해온 거죠. 그게 K리그는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 구단들이 발전하고 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원에 되지 않고 거기다가 최근 제가 알기로 5년 사이에 새롭게 구단 직원이 된 게 한 명인가 두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젊은 피 유입조차도 거의 없다.
외주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K리그 팀들 많이 그렇기는 합니다. 뭐 계약직 1년, 2년 단위로 특히 젊은 직원들은 많이 이제 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그 팀의 퍼포먼스가 그렇죠. 그 개별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보상도
없다는 거니까
내가 일 잘한다고 네. 해서 금전적인 것도 승진도 없다.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포항은 선수 지원팀, 선수 잘 뽑아가지고 이 선수가 결과물을 성과를 냈다. 네. 뭐 이적을 해가지고 구단에다가 많은 이적료를 했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특별 수당이 갑니다. 당신이 네. 일을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더 열심히 일해라라고 계속 동기부를 주는 거죠. 네. 그런 구단도 있어요. 근데 수원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부적으로 보면 책임을 명확히 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책임... 보통 보면 그 모기업 쪽에 그렇죠. 지시를 받아서 모든 게 결정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직함을 맡고 있든 약간 좀 개개 느낌이 있어요. 뭐.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봤지만 저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이래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질책을 받는다기보다 결국에는 모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의 일만 해도
잘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뭐 올라갈 일도 없지만 잘리지도 않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강등까지 왔는데 자 일단 뭐 과거나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인식을 못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강등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흐름 봤을 때 강등이 됐다고 해도 뭐 외부적에서 외부적 난리지만 그 내부 분위기는 어떤다고 봐야 될까요? 내부에서도 아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충격파고 지금 강등이 결정된 뒤에 미디어에서도 계속 네네. 예, 크게 두들기고 있고 혼을 내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수원보다도 일단 수원이 뭐 과거에 비해서 이미 수원은 2005년, 2006년 이럴 때도 400억을 썼던 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300억 이하, 한 250억 원 정도를 쓰는 지금 상황이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200억도 못 쓰는 포항이나 150억도 못 쓰는 광주는 그러면 왜 성과를 내느냐는 거죠.
그렇죠. 돈을 훨씬 못 쓰는 팀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금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소 구단이라고 이제 뭐 몇몇 구단들은 표현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인건비를 뭐 한 7위, 8위 정도의 인건비를 썼다고 하면은 K리그 1에서 그럼 그 정도의 성적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보다 성적을 더 내면은 거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조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수원이 뭐 8위, 9위 정도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작년 올해 다 그거보다 더 미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도 자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해외 팀들을 가봐도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 축구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이나 어떤 그 수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팀들 가보면 홍보팀 직원들 같은 경우도 뭐 10년 내내 봤던 사람이 계속 일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팀장급 이상 같은 경우는 뭐 정직원인 경우들이 많지만 그 아래 젊은 분들 정말 축구가 좋아서 스펙도 좋고 의욕도 많은데 축구 쪽에서 자기가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1년 2년 동안 다 소진이 되고 그리고 기빨리고 그 있는 시간 동안 아 이 바닥은 절대 직업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만 깨닫고 나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직장으로서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다만 프런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 팀 자체도 결국 이 팀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운영하는가. 자기들이 월급을 주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팀이라면 결과적으로 이 팀이 가는 방향 어디인가라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성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축구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 스포츠단이 2014년부터 네. 이제 재계약의 이관을 시작해서 2016년에 이제 주요 구단들의 이관 절차 다 끝났죠. 네네. 그때 했을 때 해야 되는 게 시스템적 개편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더 했었어야 된다고 네. 봐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쓰는 돈은 예전만치 못하지만은 계속 뭔가 엔진이 돌아갈 수가 있고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예를 들면 일을 똑바로 못한다고 평가를, 고가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계약 종료를 되는 식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되지 않고 가다 보니까는 지금 앞서도 얘기드렸지만은 일을 잘하나 못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잘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축구 산업의 특징은 저는 굉장히 젊고 변화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경적인 부분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있는 분들이 안 나가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시각을 갖고 또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지가 오래되다는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부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유럽리그랑 다르게 뭐 2부로 떨어졌다고 뭐 중계권료 수익과 관중 수익이 대폭적으로 정말 엄청 줄어들고 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다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은 선수들은 1부로 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팀을 떠날 거고 그리고 팀 입장에서도 쓰는 돈을 어쨌든 당연히 줄이라고 압박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는 이제 강등이 결정되기 전부터도 루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적게는 20%, 누군가 또 많게는 한 40%까지도 규모를 줄여야 될 거다. 특히 선수 인건비 부분. 네.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원에 있는 고현봉 선수들, 뭐 5억 이상 받는 선수들은 뭐 같이 K리그2로 가긴 힘들겠죠? 선수 본인도 아마 직감하고 있을 거예요.
야, 수원 성적이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고연봉자가 많군요. 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은 그 삭감되는 예산을 뭘로 끌어들여야 되겠습니까? 뭐 티켓 수익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사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기대하기 어렵고. 네. 결국은 이제 이적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보내야죠.
네.
예, 더 이상 이제는 수원이 잡아둘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 그런 선수들부터 정리가 될 거고
이미 떠나는 게 확정된 선수도 있더라고요.
네, 볼티스.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작별 인사를 남겼고 올 시즌 하반기에 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수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됐었죠.
야, 수원 더비 때 대박이었죠.
예, 근데 수원 더비에서 대형 사고를 친 카츠키 같은 경우에는 강등시 계약 해지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발동이 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막 커뮤니티에 나오는 것처럼 뭐 누가 어디로 간다더라, 누구는 어디랑 얘기한다더라, 그 정도는 아닌 게 에이전트분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얘기해 보면은 지금 선수들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어떤 얘기도 선수들하고는 하지 못하고 있다.
야, 근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일단 지금 감독이 잘린 지가 오래됐고 대응체제로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새 시즌은 어떻게 뭐 감독을 뭐 영경 감독하고 갈지 신인 감독으로 할지 이게 이런 것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수 정리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금 선수들 충격받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시기가 아닌 게 아니라 진작에 진행을 했어야지 내부적으로.
구단은 일을 해야죠. 구단은. 네.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한 4주 뒤면은 바로 동계훈련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 K리그2로 가면은 수원은 젊고 어린 선수 김주찬이라든가 이상민이라든가 뭐 이런 올해
김주찬 남아요?
김주찬은 저는. 네. 수원구단이 무조건 잡고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연봉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전혀 안 주는 선수고.
네.
그리고 김주찬 선수가 올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이 선수를 이적시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수원의 그 스피릿. 네. 아닙니까?
남길 김주찬이? 수 있는 이적료 규모가. 네. 아직은 익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선수들은 특히 22세 이하 자원 싸움이 K리그2로 가도 여전하기 때문에 뭐 김주찬, 이상민 이런 어린 선수들 갈 거고 지금 임대를 보냈던 어린 선수들도 아마 복귀 시켜가지고 K리그2 경쟁에서 쓸 건데 뭐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거죠. 수원이 그래도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포텐셜이 좋은 선수들이 올해에도 확인이 됐고
그치, 유스. 네. 투자를 오래 해왔으니까
그거는 그나마 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유일한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에 맞는 감독 선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축구팀이 축구팀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같은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계획도 하고 짜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위에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도 늦어지고 지금 이게 또 수원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다른 팀들 이미 다 뭐 영입할 선수들 리스팅 했을. 네. 거고 뭐 감독들 다 있는 팀은 있는 팀대로 없는 팀은 없는 팀대로. 그렇죠. 뭐 할 텐데 지금 강등에 대한 예상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강등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전혀 들리는 얘기가 없고
그래서
입장문도 발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강등 불감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원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론트에서는 끝까지 우리는 강등 안 될 거다, 강등 안 할 거다라고 뭔가의 근거 없는 믿음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뭐 작년에도 결국은 그래가지고 동계훈련 준비 소홀히 해가지고 그 도미노 효과가 올 시즌에 나타난 거잖아요.
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등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사실 거의 강등 직전까지 갔잖아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연장까지 갔죠. 승부차 네. 직전까지 간 거죠.
네.
그랬는데 사실 뭐 내부적으로 아무런 뭐 그러한 성적에 따라서 징계 내지는 뭐 불리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책임을 어떤 누구도
네.
예, 뭐 프런트도 뭐 팬들은 감독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지만은 뭐 이병근 감독 체제도 그냥 갔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강등이 됐다고 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우리가 더 야 씨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느끼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냥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뭔가 철퇴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신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책임을 지는 누군가는 정말 직을 걸고 뭔가를 좀 발표를 하는 네. 상황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지금 감독조차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12월 중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극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극받은 건 팬들밖에 없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수원 입장에서 볼 때 1년 만에 바로 다시 승격을 해야 되고 뭐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이준 대표이사도 경기 끝나고 나서 마이크를 잡고 내년에 반드시 승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최근에 이때 제주가 했었잖아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충격의 강등이 됐지만은 바로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만에 바로 다시 돌아가라. 해야 되는 게 뭐냐. 대표이사 단장 바로 교체하고 단장 유능한 실무자 데리고 오고 선수단에 대한 지원 오히려 선수 인건비 더 썼고 예 네, 그리고 승격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 경험과 능력이 있는 남길 감독 데려왔고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긍정적으로 되니까는 그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면서 제주는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1년 만에 딱 올라간 케이스인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수원은 이 뉴런으로 오는 반응 속도가 네, 지금 굉장히 느리다.
그렇죠. 그리고 2부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 개미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올 거라는 약속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제가 응원하는 썬덜랜드 보십시오.
전남 드래곤즈 보십시오.
또 감독 잘랐어요 이번에. 뭐
전남 드래곤즈 지금 네. 5년째 머물고 있어요.
그 발디비아 같은 선수를 데리고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졌다면은 굉장히 이게 거기에 또 지금 강등 자체에도 어느 정도 자극에 적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부 생활도 하다 보면 적응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2부도 축구하는 곳이고.
네, 막 해보니까 네. 뭐 오히려 좋네. 강등될 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2부로 갔는데 네. 수원 팬들이 또 오기와 끈기로 평균 관중 또 만 명을 달성해. 그러면은 수원 팬들 2부 갔는데도 관중 수가 안 주네.
네.
관심이 이러면서 오히려 인건비는 막 줄여도 되네. 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게 흰소리가 되게끔 뭔가 강력한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누군가를 그 뭐랄까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뭐 목을 잘라라 이게 아니고 어떠한 강등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이 지금 실체화되고 있지 않으니까
네. 이게 긍정적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라는 걸 팬들도 얘기하고 언론도 얘기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 구단 내부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 그냥 뭐 대표이사하고 단장이 제일그룹에다가 제일기획에다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수리 여부를 대기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니까
네.
이것도 늦다. 어때 보면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도면 2부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이성의 문제고 실제로 몸에 체화된 이런 지금 이 하위권 생활에 익숙해진 그런 정서를 가지고 2부로 내려간다면 이거 진짜 답이 없고요. 게다가 이게 저희가 오늘 프런트 위주로 많이 얘기했지만 선수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수들 뛰는 거 보십시오. 최종전. 이게 어디 강등당하기 싫은 선수들의 플레이입니까? 홈에서. 그 엄청난 팬들의 그 중계 보시면은 수원 팬들 정말 응원 소리가 정말 처절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렇게 뛸 수밖에 없는 선수들의 그게 선수들이 안 뛰고 싶어서 안 뛴 게 아니에요.
그 처절하고 거대하던 네. 소리가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완전히 터지면서 네. 그 수초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팬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욕을
처음에는
하고
처음에는 다들 뭔가 실감이 안 돼서 그런지 네. 눈물을 별로 안 흘리시다가 염기훈 감독 보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네,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수원 팬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안타까워할 만한 상황이 왔는데 정작 수원 팀 자체에 뭔가 어떤 그 변화 움직임이 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이
이게
돼서
뭐,
저희도 먼저
어쨌든 이런
봤고요. 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외부에서도 지금 계속 언급을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뭐 수원 삼성, 뭐 삼성 스포츠단, 넘어서 삼성 그룹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룹 차원의 어떤 감사, 경영 진단,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돼봤자 어차피 되는 건 순회부가 바뀌고, 지금 나갈 수 없는 팀장들은 보직 변경 정도로, 예, 뭐 조치가 취해지겠죠.
아무튼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원 프런트 분들은 팬들이 뭐 귀찮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저는 뭐그 팬들에게 고맙다면 저렇게 행동 안할걸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악플이라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악플도 관심입니다.
무플 되면 아그 진짜 네. 이렇게 K리그에서 가장 팬들의 열정과, 뭐,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결국에는 프로스포츠라는 것은 팬들의 존재, 팬들의 규모가 그 팀의 어떤 수준과 어떤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 정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승격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2024 시즌에는 보여줘야 된다. 네.
전 좀, 뭐, 그 드라마긴 했지만은, 스토브리그를 보면은, 그 백승수라는 단장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조직의 사고와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예. 뭐 드라마긴 했지만은.
그건 오정세 씨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냥 자르면 되는데 안 잘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원의 지금까지 모든 프로세스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짜 강력한 리더십과 권한을 부여받은 실무형 단장이 와야 된다. 이전에서 어떤 성과를 냈었던 그런 사람을
네.
찾아내야 되고,
사람이 중요하고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이 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축구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위치에 정말 의욕적이고 경험 있고 좋은 사람이 오면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은 그런 자극이라도 구단 내부에서 주어져야 되고,
네.
그걸 통해서 감독 선임을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고,
네.
손 제일 기획이 결정을 내리든, 뭐, 삼성 본사에서 결정을 내리든, 빨리 지금 순발력 있게,
네.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의 역사가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출발점이 아니라 수원 영욕의 역사의 어떤 치욕의 끝이 이번 강등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수원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뭐 근데 참 커뮤니티 가보면 수원 울리는 분들도 좀 많고 근데
아니
저는
뭐
수원
그래.
팬들도 근데 수원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하이스플릿에 있는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좀 K리그 굉장히 재밌는 시즌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남은 얘기들을 좀 하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조윤 기자.
아, 조희준 기자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고요. 네, 보고 계시면은 네. 저희 이제 플레이오프 얘기하고
해야죠.
네,
승강
마무리를 좀 하려고
플레이오프.
합니다. 권창훈 선수 어찌될까요? 이 얘기 계속 물어보시는데.
권창훈 선수는 이제 계약의 구속력은 올해로 종료가 되죠?
그렇죠. FA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오겠습니다.
뭐,
조준 기자.
다음 시즌에 2부에서 뛸지 다른 곳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아무튼 수원 삼성에게 강등이 됐고요. 이제 또 하나 남은 수원 팀 역시 강등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어제 수원 FC가 이제 부산 원정에 가서
1차전
놀랍게도
패러인데.
1대 0으로 앞서다가
그렇죠.
페널티킥 두방 맞고 극적으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에.
그렇습니다. 라마스에게 이제 PK 두 번을 내줬는데 일단 전반 42분에 장재웅 선수의 왼발 원더골로 득점이 나왔고요. 하지만
와,
후반
깜짝
30분
놀랐습니다.
네.
22세를 진짜 좀 못쓰기로 유명한 구단인데.
그렇죠.
저 중요한 순간에.
승강표 어린이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하지만 하프타임 때 여지없이
교체를 했죠.
그래.
왜
득점을
그랬을까요?
넣었겠지만.
왜 그랬대요? 물어봤어요?
아,
두 명을
하프타임에
빼야.
교체한 거면 엄청 오래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장재호 선수가 교체 투입된 거라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반씩 나눠서 전반에 소화한 거죠. 22 선수들이.
그렇죠. 자, 그리고 후반에 이제 퇴장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후반
그래서
30분에
사진이 잘려 보인다고.
아,
아,
그렇네.
제가요?
네.
제가 늘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후반
목표만 나와도 되죠.
30분에 이승우 선수가 경고를
경고
한장 받게
2회,
됩니다.
예, 2회 퇴장을
사실
했는데.
굳이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경고였다고 볼수 있죠.
네.
최준 선수와 신경전을 펼쳤는데 최준 선수는 이제 자기 아무것도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표시를 했고 이승우 선수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7분 뒤에
페널티킥 장면에 네. 전해주는 장면에서 경고가 나오면서
이제 터졌죠. VAR이 시도됐는데 최초에는 그냥 PK 판정만 나왔다가 VAR이 시작되면서 경고가 추가로 주어졌고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네. 여기서 얻은 PK를 라마스가 넣으면서 1-1 동점이 됐고요. 야, 1-0으로 이겼으면 수원 FC가 그래도 굉장히 가능성 높게 2차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8분에 또 PK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김선민 선수의 반칙으로 PK가 선언이 됐고 다시 한번 라마스가 키커로 나서서 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사실 수원 FC가 후반 39분까지 실점을 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또 막판에 이렇게 두 골을 몰아먹히면서
귀신같이
경기당 2실점을 네, 맞추면서
경기당 2실점의 공식이 또 이 네. 중요한 순간에 적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부산은 우승 그러니까 1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경기 추가 시간에 놓쳤고
그렇죠.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때는 추가 시간에 일단 그 기회를 다시 되살리게 됐는데 자, 이승우 선수 퇴장 2차전도 못 나오게 됐죠.
타격이 크죠.
네.
이승우 선수가 올 시즌 작년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아, 진짜 골 없어요, 그래도.
팀 내 네. 최다 득점이고 10골을 넣었고 또 라스 선수가 빠진 자리에 막 메잘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역할을 해 줬었는데
이날도 박스에서 기가 막히게 그렇죠. 왼발 슈팅으로 골대 맞추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가 빠지는 게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아주 후회 막심한 그렇죠.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
수원 FC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지경까지 오면은 이게 과연 진짜 이제 감독의 전술만의 문제일까? 수비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게.
심지어 저 PK 저 선언 직전에 이제 박별민 선수를 투입하면서 수비 수가 늘린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전혀 굳히기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페널티킥 허용하는 장면에서는 그 잭슨 선수가 김정환 선수를 딱 각을 잡으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김선민 선수가 수비하겠다고 딱 붙어버린 게 그렇지. 거기서 파울이 딱 벌어졌거든요. 야, 수원 FC 네. 어떡합니까?
9일 오후 2시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이 있습니다. 아, 이승우 선수 네.
관중석에서 보겠죠.
안타깝네요. 참. 자, 그리고 김포 K리그 2 3위입니다. 이번에 K리그 1 10위 강원과 홈에서 경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 팀이 올 시즌에 굉장히 수비적으로 쫀쫀한 팀인데 강원 상대로 무실점을 하면서 0-0으로 1차전을 마쳤습니다.
리그 K리그 2 최소 실점 팀이죠. 네. 36경기 26실점을 기록했던 팀인데
장구구 외국인 선수 위주로 득점을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득점까지 기록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무실점, 무승부를 거두면서 고정감독 경기 끝나고 1부 리그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됐었는데 궁금했었는데 듣고 보니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했고 이제 강원 원정에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자, 윤종환 감독은 꼭 잔류해서 나르샤에게 뭐 기쁨을 안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9일 오후 2시에 강릉에서 열립니다.
일단 작년부터 승강 플레이오프는 이제 원정 다득점이
폐지됐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2차전 끝장 승부로 갑니다. 네. 김포 강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기는 팀이 결국은 올라가 잘 나 살아남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네, 비기면은 이제 연장 승부차에 가는 그렇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K리그 새로운 감독들 또 영입이 됐는데요. 학범슨이 오랜만에 그 동경올림픽 네, 2021년 여름에 있었던 동경올림픽
2021년 여름에 열린 2020 동경올림픽 네,
그때 이제 8강 탈락 멕시코에게 참패했죠 우리가 네. 그때 이후로 꽤 오래 쉬었네요.
그렇죠.
네.
뭐 중간에 많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벤투 감독이 후임으로 김학범 감독이 내정돼 있다라는 좀 뭐 시나리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루머들도 있었었고.
루머가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선수들이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가가지고 국내 감독 말고 해외 감독으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 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김학범 감독이 이번 시즌 도중에도 이제 감독 교체를 한 일부 팀들의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때도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쉬고 있는 감독님들 중에는 프로필이 가장 좋으니까
그렇죠. 네. 제주가 결국 김학범 감독 선임했고 지난주에 뭐 제가 끝까지 얘기 드렸지만은 김학범 감독 그리고 김은중 감독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다가 김은중 감독이 좀 고사하는
네.
예, 그런 상황을 되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서 네. 김학범 감독과 했고 김학범 감독의 계약은 이렇게 장기 계약입니다. 그거는 곧 제주가 김학범 감독을 통해 가지고 좀 팀의 어떤
우승까지 가보겠다
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그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남, 강원, 광주를 이끌었던 김학범 감독이 7-7시즌 만에 K리그 구단 복귀로 치면 7시즌 만에 복귀가 되겠고 사실 성남 시절 말고는 성과가
성남 시절에도 FA컵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강등
결말이.
예, 결말 됐고. 광주도, 광주는 뭐 거의 이제 강등이 좀 유력한 상황에서 소방수로 오셨다가 결국은 또 강등이 됐었고. 강원도.
그렇죠.
뭐. 예, 강등이 됐기 때문에 약간 김학봉 감독의 어떤 명성이나 프로필에 비해서는 좀 최근에 어떤 프로에서의 성과들은 강등이었다.
네. 네. 본인 입장에서는 좀 권투중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피나는 노력을 네.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각오를 밝혔습니다.
피나는 건 쉬운데.
제가 김학봉 감독님 예전에 이제 프로팀 맡고 있을 때 동계훈련 취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김학봉 감독님의 트레이드마크는 동계 때 실내에서 진행하는 서킷 트레이닝. 아. 예. 선수들이 거기에서 아마 입에서 피맛이 날 거예요. 예, 곡소리가 나고.
제주 선수들은 연이어서 이제 동계훈련 때 굉장히 힘든 훈련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걸 하면 확실하게 몸의 변화? 좋은 쪽으로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효과가 이번 동계훈련 때 과연 잘 경험을 하고 시즌 들어서 제주가 좋은 모습 보여줄지.
자, 그리고 이민성 감독은 재계약했고요.
네.
1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이 이제 박동혁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설경현 감독. 근데 이게 시기가 아직 승강플레이오프 안 끝났는데
이미 설경현 감독과 결별 네. 기사가 나왔고 통보도 했고 네. 그런 식으로 기사화 된 다음에 바로 이제 시즌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남 화산과 일찍이 결별이 발표됐던 박동혁 감독이 경남으로 가는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박동혁 감독, 파크 감독하고 또 한 명의 외부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 거기 하면 이제 이을용, 우리 을용타 전 저 서울 감독 대행 제주 수석코치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에 있었는데 박동혁 감독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감독 빈자리가 그러면은 일부에 있던 팀들 가운데서 수원하고 서울이 있는데 수원 얘기는 아직 막 아까 제가 했고 서울은 뭐 기내시설은 아니라는 얘기 했고 근데 네. 외국인 감독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외국인 감독이 후보에
네.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결정 안 하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서울은 여운주 대표이사 체제가 유임되는 것으로
그쵸, 예.
인사가 결정이 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 개최를 통해 가지고 감독 선임 같은 게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걸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음 주 정도에 논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단에서 지금 후보군을 3명 정도는 추려놓은 상황이고 예, 뭐 여러 이야기를 들었죠. 그룹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구단 내부에 접촉할 수 있는 네임밸류가 뛰어난 외국인 감독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뭐 구단하고의 계속 접점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든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3명 정도를 최종 후보로 올려놓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준규 대행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준규 대행은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은 조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글쎄요 뭐 이게 파이널 라운드에서 압도적인 어떤 좀 퍼포먼스 나왔다면은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쉽진 않겠죠.
누구냐 그 기성용 선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성용 선수는 유럽으로 일단 갑니다.
아 그런가요?
기성용 선수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일단
라이센스 때문에 하는 거?
네, 감독 선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네 결정을 하겠다.
그렇군요. 자 K리그2에도 감독 빈자리가 좀 있습니다. 일단 박동혁 감독하고 결별한 충남 화산은 충남 화산 사무국장으로 있던 김현석
가물치.
가물치. 네.
울산 현대 레전드죠.
네. 이분이 울산 대 감독을 하다가 이제 충남 화산 사무국장으로 네. 그다음에 오셨죠.
맞고 서울 이랜드는 박충준 감독이랑 결별하고 아직 후임 임명
안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그렇죠.
만에.
1년 만에.
빠이빠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천안 같은 경우도 박남열 감독하고 동행 조기 마무리했고 박남열 감독이 박경훈 씨라고
그렇죠.
했던
저격을 했죠.
극대 노를 네. 하면서
그렇죠.
최종 부산... 라운드 직전에 이제
그렇죠.
보도가 나오면서
야 근데 플레 승강프로 파고 있는데 옮기는 것도 좀
그렇죠. 부산에 네.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올 여름에 부임을 했어요.
저는 옆에 좀... 떠난 이후에 네. 부산에 없는 자리 만들어서 계시다가
네. 저는 축구계 선후배들에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 네. 네. 저는 조금 보이가 아닌 것 같다. 선배님이지만은 뭐 감독직이라는 자리가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과정 자체는 좀 안타깝다.
장남열 감독도 후반기에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1년 만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안양도 이호영 감독이 사임을 하셨고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로 팀을 떠나진 않고 하게 되고 이제 유병훈 수석코치가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네, 제가 방금 잠시 나갔다 온 네. 사이에 기사를 쓰고 왔는데
네. 수석코치.
네. 네 유병훈 수석코치가 신임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왕년에 이제 부산 대우의 공격에는 안정환, 수비에는 유병훈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좀 용모가 아주 훌륭했던.
자, 그런데 좀 댓글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계속. 네.
그렇죠. 이게 뭐 뭔가 너무 그쪽 한쪽의 어떤 그 계보만 택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안양과 연관이 있거나 뭐 이런 뭐, 쪽의 지도자들이 계속 네. 연이어서 부임을 했었어요.
유병훈 이제 신임 감독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 시절부터 그렇죠. 이제 유영 감독과 선수 그리고 그렇죠. 코치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 뒤에도 뭐 유병훈 코치로서 충남 안산 또 갔던 적도 있고요. 근데 세상 일이란 건 몰라요. 뭐 최순호 감독과 함께했던 김규동 코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우 이종효 감독이 이렇게 잘할지 누가 알았어. 네, 그 첫 시즌에 다들 꼴찌예상했단 말이에요 광주. 네.
김두현 코치는요. 막 전북 팬들이 김상식 술친구라고 막 그렇게 욕을 했었는데 감독댁 맡겨놓으니까 엄청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K리그 시상식 정리 좀 간단히 하고 가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득점왕은 주민규 선수, 도움왕은 백성동, K리그 2 득점왕 루이스, K리그 2 도움상 발디비아 이렇게 기존 뭐 기록으로 인한 수상들이 있고요. 일단 K리그 감독상 홍명보 감독이 받았는데 제가 투표 내역을 한번 보고 갈게요. 홍명보 감독이 모든 분야에서 1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감독 주장에게 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감독님들이 몰표를 주셨고요. 김기동 감독, 이정현 감독, 조성환 감독 한 표씩 받았고 주장들은 그러니까 선수들은 김기동 감독에게 몰표
한 표를 좀 더 줬죠 홍명보 네. 감독.
그리고 미디어는 이정현 감독에게 몰표.
야. 네. 재미난 구도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감독이 미디어 몰표로 이제 네. 2위를 하긴 했어요.
할 때도 저도 네. 이게 변수가 있다. 감독 그렇죠. 주장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어떤 몰표가 나오면은 뭐 대중은 이정효 감독이 받지 않겠느냐고 하지만은 홍명보 감독이 받을 수도 있다. 우승의 2연패에 대한 그렇죠. 성과를 네. 예, 지도자들은 그 우승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네. 건지를 또 잘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이제 본인 표. 본인은 누구 찍었어요?
본인은 못 찍으니까 본인은 조성환 감독.
조성환 감독 찍었고 아, 다 나뉜 거구나 이렇게. 네네. 그리고 페트레스쿠 감독은 역시 자신의 연봉을 물어본 이종효 감독을 찍지 않고
그리고 울산의 감독 울산의 감독도 찍지 네. 못하고
김기동 네. 감독은 이정효 감독에게 표를
그렇죠. 줬죠. 아, 그렇네요. 자 감독상 2연패는 역대 다섯 번째 전임 감독들이 박종환, 차경복, 김호, 최강희 아 명장 반열에 올라선 홍명보 감독입니다. 자 그리고 MVP 투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일단 수상을 했고요.
제카도 아쉽게.
네, 제카 선수가 아쉽게 정말 몇 표 차로 여기는 김영권 선수 골고루 받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의외로 선수들은 그러니까 주장 대표, 그러니까 대표격인 주장들은 제카 선수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줬고 미디어하고 감독님들은 김영권 선수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1 영플레이어상 정호연 선수가 받았고요. 황재원 선수 와 진짜 박빙이네요. 누구 주셨는지 얘기해도 됩니까?
저는 황재원 선수 골랐어요.
저는 황재원.
저는 정호연 선수.
아, 그러게요. 서우정이 이겼네요. 자, 감독님들 표는 황재원 선수에게 많이 갔고요. 아, 김주찬 선수도 많이 받았고 주장들은 정호연 선수에게 몰표, 미디어도 정호연 선수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줬습니다.
아, 감독님 없었어요.
감독님 표가 배점이 많구나.
네, 30. 네. 저게 33%인가? 네. 선수 주장도 33%.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이정용 감독 체제에서 2년 연속 영플레이어상 배출했습니다. 자, 그 K리그 1 베스트 11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선정했는데
이 다음 페이지
네, 골키퍼는 조현우 선수가 받았고요. 압도적인 지지. 네.
7년 연속이에요.
네. 전체 64% 압도적인 지지 받았고 2위가 이창근 선수. 네.
이창근 선수 잘했죠, 그래.
개인 퍼포먼스는 좋았지만 실점이 조금 많은 점이 아무래도 네, 수상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에휴, 대전 수비 라인.
그렇죠.
개인 퍼포먼스는 바로 사실 집합하는 거 아니야? 아, 집합시키기에는 또 수비 라인에 또 그렇죠. 선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백 완델손, 센터백 김영건 그랜트인데 센터백은 굉장히 박빙이었네요.
그렇죠. 뭐 김영건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체 네. 8명 후보 중에서 그랜트 선수는 티모 박진섭 선수와 좀 경합을 벌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그랜트가 18.38, 티모가 14.9, 박진섭 13.38. 이렇게 티모와 감독 주장 점수가 같았던 그랜트인데 미디어 점수를 더 받았다고 하네요. 네. 박진섭 선수는 주장들에게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설영우 선수는 환산 점수 59.28점. 생애 첫 통산 베스트 11. 두현석 선수가 주장 투표에서 앞섰지만 미디어 투표에서 감독 투표에서 많이 밀렸군요. 네.
특히 감독 투표에서 두현석 선수가 2표를 받았고 설영우 선수가 8표를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자, 제르소 38.57점. 아, 이 나상호 선수가 거의 뭐 박빙이네.
나상호 선수가 후반기에 조금만 더 분전을 했더라면 아마 뒤집어질 수도 있었겠죠.
주장표 동률 미디어 표에서 39대 48, 감독 투표에서 6대 4.
그렇죠. 뭐 미디어에서는 나상호 선수 표가 좀 더 많았고 주장 투표는 둘이 동률이었는데 감독 투표에서 뒤집었습니다. 네. 제수가.
오베르단 이순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서 이제 투표를 했고요.
고영 있는 차이였네.
아 그렇네요. 고영준, 백승호, 이청용 선수 쳤고 엄원상 선수는
여기가 진짜
네 32.26점. 김승대 선수가 31.8점. 야산이도 22.37점. 보니까 감독 투표는 많이 못 받았네요. 엄원 선수가
주장 투표에서도 그 김승대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6점이 네. 투표를 받았고 나머지가 두 표씩 받았거든요.
네 미디어 투표에서 김승대 선수보다 엄원상 선수가 더블 스코어 이상을 받으면서
저거는 좀 네. 아시안 게임에 비롯한 대외적 성과가
뭐 울산이 우승도 네. 했고 뭐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저 아, 이거는 포항 홍보팀이 제가 볼 때는 미스였다고 봅니다. 홍보팀이 좀 볼렸어야 되는데 홍보 자료를.
포항이 좀 네. 메스한 미디어들과 잘 지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지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공략 포인트를
홍보를 좀 더 네.
승대 올해 또 애 나와가지고 애가 둘입니다. 그래서 울고 지졌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포항이 많이 받았는데 외국인 선수들만 받았더라고요. 캐리그 베스트 11에
완데스 오베르던 제카.
그렇죠.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그랜트.
그랜트까지.
아, 외국인 선수들은 네. 다 받았네.
네. 그러네, 네.
이것도 특이합니다. 네. 역대 이런 팀이 없었을 걸 아마. 네. 외국인 선수가 다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네.
자, 그리고 공격수 두 명은 주민규 선수, 제카 선수 두 선수 모두 압도적인 득표를 했고요. 재밌는 게 이제 제카 선수가 감독 투표에서 1위를 했습니다. 모두가 데려가고 싶은 감독 선수라 최강의 감독 데리고 갔습니다.
돈은 내가 제일 많거든.
한국에서 품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2 득표도 간단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K리그 2에서는 정종용 감독, 박진석 감독, 이영민 감독을 제치고 고정훈 감독이 여기는 굉장히 좀 근소했네.
근데 정종용 감독이 감독표 중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 주장 투표에서는 한 표도 못 받았습니다.
주장들이 그런 거 아니야? 나나 왜 안 뽑았어?
야 이거는 좀 과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은 한 표도 못 받았는데. 근데 아무튼 정종용 감독 이 동료 감독들한테 이건 굉장히 본인에게는 뜻깊은 득표일 것 같고 미디어 득표에서 고정훈 감독이 완전히
만약에 부산이 네. 우승을 차지했더라면 반전이 있었을 수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으면 아마 박진석 감독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우리 네. 고든요 선생님도 저 참 선수 진용을 갖고 3위를 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아 엄청나죠.
K리그2 3위 감독이 네. 수상한 건 처음입니다.
네. 자 K리그2 MVP 투표에서는 발디비아 선수가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득표를 받았습니다.
발디비아!
발디비아 맘, 서울준 기자. 뿌듯하십니까?
아유, 뿌듯하죠. 네.
그럴만했죠, 네. 받을만했죠.
네, 그렇습니다. K리그2 같은 경우 특히나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서울준 기자의 요 주접이 저는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방송할 때도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감독 투표에서는 원두재 선수하고 조르지 선수가 두 번째로 많이 받았고, 야, 주장들한테 발디비아 아, 선수가 이거면은 전남 선수 빼고 한 명 빼고는 다 준 거 아니야?
거의 두 명
아 두 명 빼고는 네. 그렇죠.
발리비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네. 자 그리고 K리그 2 영 플레이어 상에서 지금 안재주 선수가 이거 가장
안재주
가장 압도적이네요. 작년에 조현택 실패했는데 안재주 네, 성공했네요.
안재주 성공했습니다.
네 감독 투표에서 9표, 주장 투표 7표, 미디어 투표는 뭐 압도적인 네 이런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K리그 2 베스트 11 보면 자 루이스 조르지, 네 김진규, 발디비아, 원두재 이렇게 쫙 나왔고요. 여기 보면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이 역시 김진규 선수가 압도적이었네 이렇게.
네 뭐 경쟁자들의 뭐 대진운도 그렇고
솔직히 피터도 받을 만한데.
근데 김진규 선수가 레프트 미드필더로 본 적이 없고
네, 이거는 저기 그
전략 공천 같은
공천의 성공이죠.
아니 뭐 피터 선수도 네. 피터 선수도 중앙 미드필더인데 저기에 배치가 된 거 보니까
발디비아 피해갈 때 간 겁니까?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이 가장 치열했던 것이 센터백 이한도 이상민이
굉장히 좀 치열했죠.
아 여기가 치열한 이상민 일손 주니어가 엄청 밀접했고 그 다음에 레프트백 네. 김동진 박민규 선수 여기도 치열했고 공격수에서도 안재준 선수가 조르지 선수에게
도전을
약간 밀렸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재준 선수 출장 경기 수만 좀 더 많았다면 부상이 없었다면 이제 아마 넘길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웠죠.
자 그래서 최근에 또 K리그 8차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요 소식 좀 전하면서 좀 정리를 간단히 하고 호정 썰 시간을 하나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가 폐지된다고요?
네, 아시아 쿼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K리그1에 한해서 일단 폐지가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아시아 쿼터 대신에 국적 상관없이 외국인 선수를 한 명 등록 출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ACL 추세를 따라가는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025 시즌부터 K리그1은 국적 무관하게 외국인 선수 6명을 등록하고 4명이 출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K리그2는 뭐 기존하고 똑같게 네. 가는 것이고 K리그 1에 이제 언더 22 규정이 말이 많은데 이것도 좀 변화를 주는 것 같네요.
네, 네. 조금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U22 선수 아예 기용하지 않으면 두 명만 교체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진짜 완전 핸디캡이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U22 미출전 시 3명 교체 그리고 뭐 한 명만 선발 출장할 경우에는 4명 교체. 기존에 3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선발 없이 두 명만 교체할 때는 이거 기존에는 이제 해당 한 명은 무조건 선발로 가 있어야
그렇죠,
됐었는데
의무화시켰죠. 네.
두 명을 교체 투입하는 상황에서도 4명을 교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발만 나와서 막 15분, 20분 뛰고 나가 이런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교체로만 두 명을 해도 어쨌든 4명 교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K리그2는 현행 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부터 홈그로운 지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의 유소년 선수들이 이제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한다면 아마추어 팀 소속으로 5년 연속 5년 활동을 하거나 3년 연속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리고 프로 우리나라 구단과 K리그 구단과 프로 첫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 만 18살 때까지 5년 있으려면
한국에서
중일 때 와야 되는
뭐 다문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렇죠. 늘어가는 추세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러니까 사례라고 연맹에서 설명을 그 했습니다.
포항에 있었던 풍기 사무엘 그렇죠. 선수 사례나 지금도 보면은 각 프로 구단들 유스사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문화 과정도 아니고 아예 이제 그렇죠. 이주민 그렇죠. 이주민 가정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교육이나 선수 육성의 성장은 전부 다 여기서 다 했는데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좀 K리그와의 계약 예, 성인 계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회 변화에 발맞춰가지고 잘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국 선수 쿼터를 쓰기에는 좀 애매한 기량일 수 있는데 투자 차원에서 그거를 하게 부담이 있으니까 외국이랑 다르군요. 홈그로운의 의미가 외국은 이제 그렇죠. 홈그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외국 선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국 선수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는데
그 선수들을 약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네, 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됐다고
그리고 저거 한 5년 전인가 정몽규 회장 만나가지고 식사할 때 네. 제기했던 저기 아이디어였었는데
아 소호정이 만든 겁니까?
근데 그때는 대한축구협회장이니까 뭐 네. 전체적인 그 아마추어 축구까지 좀 신경 써달라는 의미였는데 그때 프로축구협회 한 거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은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고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 누구냐 그 발디비아에서 풍기 사무엘까지
불씨. 풍기 사무엘 선수는 글쎄요
나이가 좀 있지 않나요 좀?
이제는 좀 리그를 떠난 지 2년,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아마 풍기 사무엘로 인해서 후배들이 좀 이제 많은 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FC서울 오산고에도 한 명 있다고 하고 네, 안산에도 사무엘. 그쪽에도 사무엘 있고 안산에도 3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동남아에서 어린 선수들 영입을 하는 것도 뭐 근데 저 정도는 너무 어리니까 그거 해당 안 되겠구나.
어렵죠. 네. 사실 어렵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소식 다 전달을 했고요. 썰 있습니까? 하나 정도만 시간 관계상 하나 시간 정도만 관계상요? 없으면 마무리할게요.
뭘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궁금하신 게
없습니다.
궁금하신 게 예. 팬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지금
인포제는
인포제가
전포항 제주인가요?
그런 거 무슨 소리요 저게? 아니 근데 요즘에 커뮤니티에 워낙 이 루머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난무하고 아까 얘기드렸지만 기네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네네. 현지 언론 기사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속였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별 영향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 한국서 저건 옛날부터 계속 있던 건데 최근에 뭐 구체화가 된 게 있나요?
근데 최근에 시티풋볼그룹이 네. 구단을 인수한 적이 없지 않나요? 지분 투자
그러니까
정도를 해가지고. 그렇지. 경영권에도 사실은 뭐 관여를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고
시티그룹이 외국인 회사가 국내 스포츠구단 운영을 할 수가 있나?
지금 이제 시티풋볼그룹이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건 네. 이제 강원도 삼척시하고 유소년 그렇죠. 예, 시스템
여러 방안했을 때도 막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 뭐. 하창래 김태환 접촉했나요? 예, 접촉했습니다. 접촉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울산하고 재계약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울산이 조금은 이제 미래를 더 생각하는 것 같고 김태환 선수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울산을 떠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서울을 비롯해서 국내 다른 구단까지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고 하창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K리그에 좀 센터백 보강이 필요한 3개 구단 정도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어제 이거 생각
하창래 선수는 연봉이 좀 포함하고 계약을 할 때 네. 약간 미스가 있어가지고 뭐 그건 김기동 감독님도 얘기했어요. 창단이 본인이 계약을 그때 그렇게 해놓고서 계속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라고 한 2년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연봉이 올라가려면은 이적을 해가지고 새롭게 협상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선수나 에이전트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포항이 그런 얘기에서 지금 포항이 그렇게 되면 하창래도 떠나고 그랜트도 떠나고 여기 뭐야 군대간 박승우 아, 그렇죠. 뭐 완전히 센터백이 지금 전민강 선수 돌아오는 거 말고는 구멍이 칵 나버렸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아예 포항이 이적료 벌 생각 없이 하창래 선수를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내년에 그냥 FA로 보내더라도 쓸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뜨거워지고 있는 스토브리그 일단 저희 크크크 정규 방송은 이번 시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시즌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야 어떻게든 한 시즌 끌어왔다는 거 되게 뿌듯합니다.
참,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안 되는 거를 계속 예, 형욱이 억지로 어쨌든 끌고 왔으니까
광민선 아나운서 없이 제가 하는데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 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도
네가 저라고 새끼야 왜 원폭행을 한 거를
서영옥 풋볼리스트 운영하고 크크크 유지해서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아량 있는 마음으로 네, 자, 안아주세요.
지금까지 서영옥이었고요.
조효정이었습니다.
네 서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꼭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